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경제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3단계 정상화 방안에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개방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국가 폐쇄는 지속가능한 장기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경제가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 전역 주지사들은 이런 단계적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주도적으로 재량껏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등 주지사들과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거푸른 완화가 감염 확산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70만 명과 14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이 67만여 명으로 제일 많은 감염자가 나온 가운데 하루 2만에서 3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매일 수천 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으며 각각 2만 2천 명과 1만 9천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어제 하루 1만 7천여 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은 봉쇄 조치를 최소 3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긴급 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한 일본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날보다 22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4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공항 입국 검역 과정에서 11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고 지역사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격리 해제 후 재양성 사례가 총 163건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재양성자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명이 증상을 보였으나 모두 경미한 증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6.8%로 전분기보다 12.8%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월 말 바이러스 진원지였던 후베이성 우한시에 대해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중국에서는 발병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람들의 이동과 기업 활동에 대한 제한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지난 1분기 차량 판매는 전년도와 같은 기간에 비해 40% 넘게 줄었습니다. 한편 중국 국영 CCTV는 오늘 우한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사망자 수와 확진자를 각각 1,290명과 325명 추가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국 정부 해커들이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연구기관에 진입했다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사이버 보안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FBI의 토냐 우고레츠 부국장은 어제 민간단체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미국 의료기관과 연구기관들을 샅샅이 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일부 기관에 대한 침입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종종 미국의 바이오 의약품 산업을 목표로 삼았다면서도 이번에 그 위협이 확실히 고조됐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 기념행사를 연기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보회의 위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승전 기념일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협으로부터 행사를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3만 2천여 명에 달했으며 이 중 273명이 숨졌습니다. 박동경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비정부 기구들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진단 장비와 산소 호흡기, 마스크 등의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의보가 사이버 위협에 각 정부 부처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은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미군과 한국군에 대응하기 위해 생물무기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5일 의회에 2020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이행 보고서의 개요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요서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군비통제와 비확산 군축 분야에서 미국의 이행 내역을 다룬 전체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요서는 매년 4월 15일 이전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규에 규정돼 있으며 국무부는 보고서 전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무부는 개요서 중 핵과 관련한 다른 나라의 이행 상황을 다룬 항목에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3년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선언했을 때 이미 조약 2항과 3항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약속한 안전협정을 위반했고 현재도 위반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핵확산 금지조약 2항은 핵비위 보유국은 핵무기와 그와 관련된 장비를 다른 곳에서 받거나 제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3항은 조약 당사국들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해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협정 체계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대립하다가 1992년 1월에야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국무부는 개요서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은 6자회담에서 합의된 2005년 공동성명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았고 핵확산 금지 조약과 핵안전협정에도 복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16일 VOA에 북한은 2006년 이후 6차례 핵실험을 감행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Development.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추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비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갈루치 특사는 다만 장거리 미사일 시험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6자회담 차석 대표는 VOA에 이번 개요서는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더 많은 핵물질을 생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핵물질을 무기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면서 미사일 역량도 개선하고 있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생물무기와 관련한 항목에서도 북한을 거론하며 미국은 북한이 공격적인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물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기존의 생물무기는 파기하거나 평화적 영도로 변경해야 한다는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1항과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1960년대 이후 생물무기 역량을 보유해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공격적인 생물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파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우월한 군사 역량에 대응하기 위해 생물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행겸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비정부 기구들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진단 장비와 산소 호흡기, 마스크 등의 대북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가 16일 미국은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합법적이고 투명한 지원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16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한 인도주의 지원과 교육 설명 자료에서 북한과 이란 등 제재 대상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규정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9일 북한 등 신종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물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해당 규정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해외자산통제실의 대북제재 프로그램은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북한 정부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외자산통제실은 일반적으로 비정부기구들이 특정한 인도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와 호흡장비, 개인보호장비, 의약품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그 같은 지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외자산통제실은 공공시설 사용과 관련한 적절한 사용료와 세금, 관세, 비용의 지불 등 북한 정부가 연관된 거래도 제한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의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정부기구와 북한 정부 사이의 제휴와 계약 등은 특별 허가가 없는 한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구체적으로 일반 허가와 특별 허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재무부 설명에 따르면 일반 허가는 대북 제재 규정에 명시된 4개 항목에 의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예정이 없던 비상의료 서비스 지원과 연간 5천 달러 한도의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 송금에 대해 일반 허가가 발급됩니다. 또 미국의 비정부기구가 식품, 의류, 의약품 그리고 위생지원과 식수 공급 개선 관련 물품 등을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에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 일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엔과 이와 연관된 단체와 프로그램, 자금, 인력에 대해서도 일반 허가가 발급됩니다. 재무부는 일반 허가 발급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별도로 심사해 특별 허가를 발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게 된 정치적 배경과 절차를 설명해 주목됩니다. 각 정부 부처가 수집한 정보를 통합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경계령을 내린 데 대해 효과적인 정보 통합과 정책 수립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미 정부기관이 현 시점에 합동으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 이유를 묻는 BOA의 질문에 이번 주의보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자료 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개요와 권고된 조치를 제공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전날 국토안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과 함께 발령한 주의보에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은 미국과 전 세계 국가를 위협하며 특히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통합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다양한 악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전 세계에 배치하고 있으며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처럼 공개적 경계 조치에 나선 배경에 대해 미국 정부는 정기적이고 능동적으로 국제적 파트너와 민간 부문 그리고 일반인들과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계속 경계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의보는 미국 정부가 사이버 위협과 사건 정보를 공유하는 몇 개의 경로를 밝히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기존 자료 정보를 한 곳으로 수집해 정책 개요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 합동주의보는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신시내티 대학의 리처드 아크넷 교수는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가 북한의 해킹 패턴과 의도를 범정부 차원에서 알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Here we see that the group itself, which is the nation-state sponsored group,
사이버 전문가인 하크넷 교수는 16일 VOA에 이번 주의보는 국가의 후원을 받는 사이버 단체가 사이버 범죄를 이용해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전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을 통해 돈을 버는 유일한 나라라며 미국 정부는 주의보를 통해 전 세계가 이에 주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이버 안보 전문가인 매튜와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은 이번 주의보가 정부 각 부처에서 사이버 관련 조치가 이루어진 후 발령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We've seen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in the U.S. take action on this, whether it's Treasury through sanctions, Department of Justice.
재무부의 해킹 그룹에 대한 제재와 법무부의 해커 조직원에 대한 기소 조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재무부는 지난달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절취한 암호화폐의 돈 세탁이 연루된 두 명의 중국 국적자를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고, 법무부는 2018년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에 연루된 북한 해커 조직과 조직원으로 알려진 박진혁 등을 기소했습니다. 하연구원은 그동안 정부기관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 사용한 악성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와 관련한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했던 반면, 이번 주의보는 북한의 전반적인 사이버 공격 사례들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의보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잠정적인 피해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도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의 제니 전 개건연구원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번 주의보는 북한의 일부 사이버 공격 사례들을 추적하고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미국의 정보 능력에 대해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전 연구원은 법무부가 박진혁을 기소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이번 주의보는 북한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향후 공격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주의보를 통해 미국은 자국 내 기관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은 북한의 위협을 높인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주의보가 발령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해킹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I suspect that North Korea has probably stepped up its hacking activity.
매닝 연구원은 북한이 사이버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다며 미국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북한의 사이버 해킹에 대처하기 위해 제3국의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니 전 연구원은 미국이 보다 더 강화된 자금 세탁 방지, 대테러 자금 조달과 대확산 자금 조달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북한의 불법 가상화폐 거래들을 추적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크넷 교수는 특히 북한의 잦은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는 한국과 필리핀 등과 함께 협력해 해커들을 추적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티어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해커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장려해 향후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막을 뿐 아니라 반격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안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상하원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관장하는 민주당 대표 의원들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냈습니다. 공화당 대표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대표 의원들은 15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해 미국이 입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은 상원 외교위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과 군사위 간사인 잭 리드 의원,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어 댕겔 의원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새로운 SMA에 대해 공정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곧 도달할 수 없다면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동맹 자체의 적절한 기능이 서서히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핵 프로그램이 계속 진전되고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도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SMA 체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준비태세에 문제가 생기고 미국의 안보 이익뿐 아니라 미군들의 생명에 대한 위험도 점차 증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승자는 미국의 적국들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정부의 공감을 기대하는 심각한 우려라는 겁니다. 의원들은 한국이 추가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굳건한 동맹 유지를 위해 증가된 분담을 충족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한 양국은 한국이 획득하고 지원해야 하는 역량과 군사 플랫폼을 다루기 위한 공유된 접근법 개발을 위해 미국과 몇 년간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이 미국에 한 제안이 거절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한국이 최근 협상 교착을 해소하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 미국에 상당한 제안을 했지만 백악관은 이 제안뿐 아니라 기금 소멸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제안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최소 13% 증액을 제안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한 분담금 협정 체결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수천 명이 지난 1일부터 무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행정부의 향후 계획과 현황 평가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속되는 협상 교착으로 인해 증가된 위험에 대한 평가와 완화 계획, 지속적인 완화 노력에서 비롯되는 파급 효과, 그리고 문제 해결과 새 SMA 체결을 위한 계획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협상 교착 상태는 미한 관계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존재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원 외교위와 군사위 민주당 대표들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재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앵겔 위원장과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 한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서한을 폼페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에게 각각 보냈습니다. 이어 메넨데즈 의원과 리드 의원은 지난 1월 말 폼페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에게 협상 장기화를 우려하며 미국의 입장 재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반면 공화당 중진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제임스 리시 의원과 군사위원장인 제임스 인호프 의원, 하원 외교위 간사인 마이클 맥칼 의원과 군사위 간사인 맥슌 베리 의원은 관련 서한들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지난 1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그동안 VOA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는 건 행정부라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꺼려왔습니다. 이누프 위원장은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누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VOA에 미국은 한국은 물론 동맹국들의 많은 서비스와 도움을 주고 있고 경제적 기여도도 크다며 그들이 더 많은 분담을 하길 기대하며 한국 측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인호프 위원장실 관계자는 지난 1월 방위비 협상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대로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총선 결과가 집권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나타나면서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셈법도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장기전에 대비한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총선이 끝난 직후인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조성을 위해 국방 예산비의 대폭 삭감을 반영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방 예산 중 전력 운영비에서 1927억 원, 방위력 개선비에서 7120억 원이 감액되는데 한국 국방부는 해외 무기 도입 사업이 주요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F-35의 도입 사업 예산도 삭감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국방부는 장비 도입 시기나 전력화가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6일 VOA에 한국 정부는 국방 예산 삭감을 통해 미국 협상단을 상대로 강경하고 영리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ome by U.S. defense contractors losing money.
미국 정부가 계속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증액을 고수한다면 한국은 미국산 무기의 해외 도입 사업 예산 삭감 확대를 통해 미국 방산업체의 손실과 최종적으로는 미국 내 일자리 삭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겁니다. 특히 베넷 선임연구원은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미국 민 실업 대란이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최대 압박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rump is asking for is to kill U.S. jobs. That's the maximum pressure.
한편 베넷 선임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의 최종 비준 동의권을 가진 국회에서 여당이 과반석 이상을 점유하게 된 결과를 두고 미국 정부는 한동안 주요 여당 의원의 움직임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셈법 재계산 시기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한국 정부의 국방비 삭감이 간접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집권 여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방 예산안 삭감이 반영된 추경안은 국회에서 쉽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하다며 한국 측이 지나치게 공개적으로 압박할 경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격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크랭너 선임연구원은 또 이번 집권 여당 승리 결과로 인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내 한국인 무급 휴직 문제를 둘러싼 압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Results,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 문제의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여기에는 미국의 협상 지렛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산도 깔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군은 올해 전시작전권 조건부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FOC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한국의 미국산 무기 도입 관련 예산 삭감 움직임이 당장 전시작전권 전환 평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분담금 협상 교착이 장기화된다면 미국이 역으로 전시작전권 전환 평가를 지렛대로 삼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feelings harden, so yeah, it could lead to harder.
일단 동맹 관계 신뢰가 무너지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해외 무기 구매 협상에까지 영향을 끼쳐 양측 감정이 격화될 경우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또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한국 정부 역시 총선 승리로 국정이 안정된 만큼 교착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교착 상황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한국 사회 역시 주한미군 철수론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미한 동맹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그렉슨 전 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세계 각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도와 대처 등을 평가한 민간단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 가장 안전한 나라는 이스라엘, 가장 위험한 나라는 이탈리아로 나타났는데 자본주의 국가의 코로나 안전도가 높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에 기반을 둔 민간 연구단체인 딤 날리지 그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각국의 대처 등을 평가한 안전국가 순위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안전도와 위험도, 치료 효율성, 유로존 안전도, 아시아태평양 안전도, 또 정부 지원도 순위 등 모두 6개 항목에 대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40개 나라를 포함한 안전도 순위에서 이스라엘이 1위를 기록했고, 이어 독일과 한국, 호주, 중국, 뉴질랜드, 타이완, 싱가포르 등으로 비교적 코로나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나라들이 상위에 올랐습니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는 이탈리아, 그 뒤로 미국,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이 꼽혔는데 대체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여전한 나라들이 포함됐습니다. 치료 효율성 순위에서는 독일과 중국, 한국, 호주, 홍콩 등이 상위권에 올랐고 정부 지원도 순위에서는 독일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 G7 국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정부 지원도는 이스라엘과 캐나다에 이어 13위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안전도 상위 국가는 한국과 호주, 중국, 뉴질랜드, 하위 국가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방콕 등이 꼽혔습니다. 유로존에서는 코로나 관련 가장 안전한 나라는 독일과 스위스, 가장 위험한 나라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나타났습니다. 딤 날리지 그룹은 순위 집계를 위해 세계보건기구,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센터, 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실시간 세계 통계 사이트 월드미터 등의 공개 자료를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6일 딤 날리지 그룹의 코로나 안전도 순위와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 자유지수를 비교하며 자국민 보호를 위해 최상의 대응을 하는 나라들은 모두 경제 자유지수가 높은 나라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잡지는 코로나 안전도 상위 10개 나라 중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경제 자유지수 30위권 국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반면 경제 자유지수 최하위권 국가인 북한의 경우 독재 정권이 공식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범죄율과 실업률도 제로로 발표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지수들은 자유시장과 자본주의가 코로나 대응을 더욱 취약하게 한다는 일각의 비판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포브스는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는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돕기 위해 미국이 현재까지 응급보건과 인도적 경제적 지원에 기여한 규모가 5억 8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액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고 있는 다자기구나 비정부기구에 미국이 이미 지원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5억 800만 달러는 미 국제개발처의 국제보건응급준비자금과 국제재해지원금이 각각 2억 달러와 1억 9,500만 달러, 그리고 경제지원자금에서 5천만 달러 등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이날 공개한 100여 개 나라별 지원계획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에서 루마니아로 코로나 개인보호장비를 수송하기 위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임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진보 성향 집권 여당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협력적 대북 정책이 힘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냉랭한 반응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급격한 정책 추진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지난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80석을 얻으며 압승했습니다.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개헌을 제외한 모든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협력지향적인 대북정책도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달 초 북한 개별 관광을 비롯해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교류협력 다변화 다각화 등을 새해 주요 업무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확산하면서 관련 후속 조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통일부 조혜실 부대변인은 17일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21대 새 국회 원 구성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당의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무엇보다 입법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지난 2018년 남북한 정상이 만나 발표한 두 차례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새 국회에서 가능하게 됐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4.27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을 지금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했는데 이전에는 그 비준 동의를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준 동의를 받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니까 보다 안정되게 그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뭐 큰 과제 정도예요.
4.27 판문점 선언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의 내용을 9.19 평양 공동선언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이행 약속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경제특구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야당의 반대로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여당 발의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북한 개별관광, 남북 보건협력, 비무장지대 평화벨트 조성, 철도 연결 등 대북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물출 교수는 비록 이번 선거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이슈는 아니었지만 여당의 압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여론의 신임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북한의 냉랭한 반응 등을 감안할 때 무리한 남북협력사업 추진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기자설명회에서 총선 이후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안정세를 보이면 북한 개별 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 국민의 북한 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남북 간 민간 교류의 기회가 확대돼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이에 대해 뭉칫돈이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벌크캐시 조항이나 운송수단 반입 문제 등 국제사회 대북제재 조치와의 충돌 문제가 잠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광 분야는 허용이 돼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면 유엔 제재 위에서 혹은 미국 측의 단독제재 부분에서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는 남북교류를 위한 각종 입법 자체가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니라며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 교수는 하지만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협력사업들 대부분이 유엔 제재 결의에 저촉된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합작사업은 분명하게 유엔 제재의 결의 위반입니다. 신규합작사업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대북 투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이것이 현실성도 없는 거고 국제사회의 제재 대우를 오히려 흐트는 그런 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해온 것이거든요.
박 교수는 또 진보 성향의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해도 북한은 한국 정부가 미한 협력과 국제사회 제재 대우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여러 협력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예상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방역이나 식량 지원을 긴급하게 받아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제안이 인도적 분야에서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여지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탈북자 출신 후보들이 한국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당선되되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러진 선거에도 주목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한국의 이번 총선을 다룬 로이터 통신 기사의 제목은 강남 스마일, 탈북민이 한국의 가장 부유한 지역구에서 당선되다입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민 태용호 씨가 서울에서도 가장 부유한 계층이 많이 사는 강남 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데 주목한 겁니다. 이 통신은 전직 북한 외교관인 태 후보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탈출한 뒤 4년 만에 한국의 가장 부유한 지역구에서 당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태 당선인이 경쟁자인 4선 의원을 거의 20%포인트 차이로 이겼다며 그가 당선된 지역구는 부유한 보수층이 거주하는 곳으로 고급 주택과 상점 등으로 유명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태 후보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18억 원, 미화 146만 달러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가 한국에서 강연을 하고 책을 써 돈을 모았다고 해명한 내용도 전했습니다. 통신은 임성호 한국 경희대 교수를 인용해 태 후보의 압승은 강남 사람들이 그가 탈북민이라는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며 태 후보가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 더 충성한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도 태 후보가 탈북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 통신은 특히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한국으로 탈북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면서 지난 20년 동안 3만 3천여 명의 북한인들이 탈북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지방에서 가난하게 지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태 후보가 선거 전 한국이 북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 더 나은 통일 정책을 그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며 그는 자신의 당선이 북한 정권의 가혹한 통치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ABC 방송은 자신의 당선이 전 세계, 특히 북한에 한국의 포용성과 민주주의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 태 후보의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태 후보가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로서 후보자들이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대표들은 김정은에 의해 지명된다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태 후보 외에 또 다른 탈북민 지성호 씨의 당선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방송은 지 후보가 인권운동가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깜짝 등장했던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언론들은 탈북민 출신 당선인들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상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치러진 선거에도 주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이번 한국 총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주요 선거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런 가운데 약 4,400만 명의 유권자 중 66%가 투표에 참여해 한국에서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한국이 코로나에 대응한 투표 방식을 도입해 문제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투표소에 대한 방역이 이루어지고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1m 이상으로 유지했으며 투표장에선 모든 사람들이 비닐 장갑을 지급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했다고 투표 과정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또 확진자들은 직접 투표소에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 격리 중인 사람들은 오후 6시 이후에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비중 있게 소개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바이러스 선거가 다른 나라 지도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 일부 주가 대선 후보 경선을 미루고 프랑스는 감염자 수 폭증으로 지방선거를 미룬 상황에서 한국의 총선은 대비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코로나 사태가 한국의 집권 여당의 승리를 안겼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는 등 발생 초기 대응이 부실하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이후 훌륭히 대처했다는 세계 각국의 평가가 이어지면서 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해 압승을 거둘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탈북민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북한 주민과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오늘 방송의 주제는 북한은 총살?
북한에서 군 장교였던 탈북민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통일맘연합회 김정아 대표. 탈북 후 인신매매를 당하고 중국인 남성과 낳은 아이와 생이별한 탈북민 엄마들이 다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 민간단체 통일맘연합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를 통해 한국 내 탈북 여성들의 트라우마 치유와 정착 지원, 그리고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김정아 씨는 한 달 전부터 저격수 김정아라는 이름으로 북한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내용과 목적으로 다수의 탈북민 유튜버가 활동하는 상황에서 김 씨는 자신의 활동 배경은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이라고 VOA에 말했습니다.
일단 후원은 100% 완전히 다 끊긴 상태예요. 내가 어디 급해서 내 유튜브를 열었겠어요? 너무 급해서 유튜브 열은 거예요. 사실은 후원자들 기업 우리한테 그때 작년에 진행할 때 500만 원, 600,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했었던 그 대표들한테 전화를 해봤거든요. 올해 기업들이 몽땅 스톱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자산들 싹 다 현금화해서 회사에다 지금 투자하는 판이래요.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의 후원금 기부가 아예 불가능해져 궁여지책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 제작자들은 동영상 시청 조회수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부터 미국을 방문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상황 등을 알린 김 대표는 올해 중요한 해외 인권 활동을 앞둔 시점에서 매우 당황스럽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와 탈북 여성들은 지난해 미국을 방문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중국 내 탈북 여성들과 가족을 잃은 중국인 남성, 즉 자국민 인권 침해 사례를 만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조사 사업을 올해 진행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국통일부의 지원금을 받기로 했지만 인건비는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후원금 논의를 위해 잡아놨던 미국 내 인권단체 관계자의 방문 일정도 돌연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NDI 한국지사 대표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단체 역량 강화로 도와주는 예산이 따로 있다. 도와주겠다 했는데 코로나가 탁 확산되면서 사람 3월 5일쯤에 내려온다 했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전격 다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NDI가 지금 100% 다 자택 근무로 들어갔고 모든 예산이 잠정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김 대표는 국내에서 북한 인권 활동은 제약이 많고 결국 조사 결과를 미국으로 가져가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미국 방문 자체가 무산될까 걱정이 큽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상황에 대한 자료조사 사업과 북한 내 정보 유입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노채인 정광일 대표는 매년 미국을 방문해 북한 인권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첫 계획은 물론 북한 정보 유입 활동도 지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외부 정보 유입을 하다 보니까 마이애미에서 3월 말에 마이애미에서 쿠바 활동가들하고 같이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됐고요. 그리고 그 10월에 지금 세계변호사협회 모의재판을 하는데 조사 자료를 만들고 1대1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어요. 준비는 지금 빠듯이 진행되는데 2차 이 코로나가 끝나면 뭐 바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USB 보냈던 것도 바다로 보내는 것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기부가 저조하고 교회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고 하다 보니까 헌금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USB 기부도 못하고 있어요.
노체인은 매달 두 차례 영화와 뉴스, 성경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USB와 쌀을 페트병에 담아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최근 황해도로 흘러간 페트병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다며 남한에서 코로나를 묻힌 쌀을 보낸다는 북한 당국의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와 해외 활동이 모두 막힌 상황이라는 정 대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민간 차원의 북한 인권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문제를 가지고 엄청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코로나까지 겹치다 보니까 지금 엄청 북한 인권 활동이 조조하게 됐죠.
2017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와 함께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했던 탈북 작가 지현아 씨도 같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미국 워싱턴의 기독교 단체 연단에서 북한 주민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호소했던 지현아 작가는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도 사는 등 해외 활동이 많은 인권운동가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작년 일정들을 보면 일본, 요르단, 홍콩 등지에 기독교 일정들이 있었고 대만, 미국, 영국, 스위스, 독일 등지에는 북한 인권에 관한 일정들이 있었지만 올해는 단 하나의 일정도 소화한 것이 없습니다.
지작가는 올 4월에 가기로 했던 스페인의 인터넷 자유축제와 미국 대학 강의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부터 해외에서 열리는 행사가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결돼야 참석할 수 있다며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평소보다 더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내 북한 인권운동가인 진검다리 박지현 대표의 경우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국군포로와 북한 인권 영화 상영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정이 취소됐고 국군포로 자녀들의 영어 수기 번역 출판 계획도 중단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의 행사는 물론이고 영국의 MST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캠페인 등 다수의 행사와 계획들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소셜미디어 활동 외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제작하고 탈북민들 간 소통 공간을 준비하는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팬데믹 상태가 오래 가게 되면 저는 일단 온라인 강의 같은 프로젝트를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혼자서 많이 읽고 있는 책들이 많은데요. 특히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적 시스템이라든가 정치적 강의를 읽으면서 아직까지 전체주의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또 어제도 제가 여기 탈북민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외롭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영국 내 400여 명의 탈북민들에게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영국 정부의 지원 내용을 번역해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 40가정에 쌀과 라면을 지원했습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개인전을 성황리에 마친 송벽화가는 올봄 독일의 민간단체와 함께 괴팅켄 대학의 그림전시와 강연 일정을 계획했지만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시와 강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송벽화가는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문 자서전과 사프화 제작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시기를 앞당겨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힘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활동이 활발한 탈북민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들은 세계적인 보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과 해외 거주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들의 상황은 더 참담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통일맘연합회 김정아 대표입니다.
미룰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미루면 미룰수록 중국에서의 인권유린 더 심각해지고 그 중국에서 인권유린이 그대로 북한에 딱 넘어가고 중국을 함께 해야 된다. 중국의 인권유린을 함께 다뤄야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가 시너지 효과로 강제북송 인원수가 감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이게 묶이면 묶일수록 생명이 죽어간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박지현 대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북한 주민의 인권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묻힐 것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예전에 코로나 이런 사태가 안 벌어져도 사실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알려앉히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에요. 세계적인 것으로 볼 때 지난주에 2주 전에 나왔던 무국적자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 북한에서 나온 탈북민들에 대한 무국적자들에 대한 문제도 없고요. 또 지난주에 나온 휴먼 라이트 워치의 보고서에도 보면 모든 난민들에 대해서 지금 사태가 코로나 사태로 해서 모든 난민들이 위험한 지각에 놓여있다는 그런 그래도 북한 난민들에 대한 또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 어떤 기사도 공론화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무서운 것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가 묻혀버릴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박 대표는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의 다큐 영상을 언급하며 개인과 민간 차원의 인권 활동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의미가 컸고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최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 영상에서 미국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게 된 과정 등을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3부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경제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개방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국가 폐쇄는 지속 가능한 장기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1단계에서 휴교와 주점 폐쇄가 그대로 유지되며 10인 이상의 모임과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2단계의 경우 학교 개학과 주점이 운영되며 여행이 허가되고 50인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3단계는 기업들이 인원수에 상관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식당과 영화관 같은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도 기본적인 거리를 유지하면 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미 전역 주지사들은 이런 단계적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주도적으로 재량껏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뉴욕 등 주지사들과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섣부른 완화가 감염 확산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10만 명과 14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이 67만여 명으로 제일 많은 감염자가 나온 가운데 하루 2만에서 3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매일 수천 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어제 하루 1만 7천여 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영국은 봉쇄 조치를 최소 3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긴급 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한 일본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날보다 22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4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공항 입국 검역 등에서 11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고 지역사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격리 해제 후 재양성 사례가 총 183건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6.8%로 전분기보다 12.8%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중국 국영 CCTV는 오늘 우한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적 사망자 수와 확진자를 각각 1200명과 325명 추가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군이 자국 내 이슬람 소수민족 거주지인 라카인주에 대해 거의 매일 공습과 폭격을 가하고 있다고 유엔인권사무소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루퍼트 코빌 유엔인권사무소 대변인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콜빈 대변인은 이번에 보고된 사상자들이 미얀마군과 로힝야족 반군 아라카사이 충돌에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라카인주에서는 지난달 23일 이후 적어도 32명의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아프리카에서 최소 3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가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를 인용해 특히 2,900만 명이 급빈층으로 내몰릴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건강과 사회 안전망을 위해 최소 1,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200만 명이 넘었지만 아프리카에서 54개 나라에서 보고된 환자는 2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프리카에서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내 최대 1,0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4월 17일 금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